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과 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들 사이의 그 관계를 당시의 그 풍습에 비춰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또 그 율법 시대가 지나고 성령이 오신 성령 시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상속권을 가진 주인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종과 다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왜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종, 노예와 다름이 없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상속권이 있는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아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받을 아들은 아버지가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관리자 아래에서. 그래서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주인의 통제를 받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을 종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종과 같았다고요. 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종과 같았다 하는 것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총리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치면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라는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수많은 규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했어요. 이제 거기 보면 뭐 삶의 전반에 걸친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방인과의 접촉을 막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불순종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뭐 우상숭배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뭐 부모를 공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벌을, 엄중한 처벌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벌과 저주에 대한 위협으로서 두려움에 차게 한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축복도 약속이 됐죠. 그렇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뭐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불순종을 항상 이렇게 감시하시듯이 이렇게 노려보시고 뭐 잘못하면 금방 벌을 내시고 우리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 아직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영적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밀착되게 할 수가 없어요. 가깝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면 아버지와 이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또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자녀에게 무슨 뭐 자에 가진 뭐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집안 문제를 의논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형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생소한데 무슨 뜻이냐면 그 언어의 그 알파벳 뭐 쉽게 말하면 기억년 A, B, C에 해당하는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악령의 영향을 받는 세속 종교도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우주의 어떤 기본 요소, 뭐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 물이다, 뭐 불이다, 뭐 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월화수 뭐 금목토 그런 거죠. 그런 그 기본 우주의 원리를 또한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바울이 이제 그 용어를 빌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런 초등 학문에 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그와 같은 그 종로를 자칭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같은 초보적인 단계의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을 믿고서 구원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역시 종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으면은 율법 시대에 있었던 종노릇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인 시대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것인가?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잘못 배웠다면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오해하기 쉽지만 앞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율법 시대에 준 그 초보적인 단계의 종교적 룰에 매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율법 이렇게 이제 저렇게 하면 막 복을 받는다. 그건 있잖아요. 무슨 축복 공식들, 교회 잘 섬기고 뭐 목사 대접 잘하고 뭐 11조 떼먹지 않고 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에 늘 들어오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뭐 그런 가르침은 율법 시대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율법과 성령 시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릇된 동기로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 같은 초등 학문 아래 있으면은 일생 동안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게 뭐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종살이를 하고 사는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장성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순간부터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오리석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 말씀에서 영적 미성년자가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어떻게 장성한 자녀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 고백문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과 과정과 목적을 아주 간명하게 바울이 진술을 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말이든지 바울의 어떤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이 인용이든 간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왔죠. 창세기 때부터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다음에 그 구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의 때를 닫고서 성령의 때를 여는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신천지로 이어지는 그런 대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초림이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초림이 성취된 것은 역시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을 새롭게 경신할 그런 신천 신체를 만드실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이제 전반적인 완성이 되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또 다시 새겨보면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불필요한 말 같아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들이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그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자에게 태어났지. 누구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동일하고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 시대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율법의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으시고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로서 태어나셨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시거나 그것을 범하면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죽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셨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하나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분으로서 십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려면 자기께 죄가 없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가 당연히 가야지 뭐 다른 사람 죄까지 얻고서 갈 수가 없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에 관한 예수님의 율법 준수를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는 십자가로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꼭 같으니까 오셔가지고 무슨 뭐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으로 율법시키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웠다 하셨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 다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셨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겪으셨어요. 마침내 이제 처형이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다음 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5절이죠.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량하는 것은 돈을 주고 종노릇 하는 사람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법에서 구출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서 바라본 그 목표, 그것을 아주 희미하게 봤고, 그 다음에 구원의 그림자와 상징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림자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림자에 해당하는 희생제물을 바친 거죠. 양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속죄양이 오셔서 이처럼 희생을 당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실물 예시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 성전이라든지 또 장자를 바치는 일이라든지 물론 장자를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바칠 수 없으니까 속전으로 했죠. 그러니까 돈으로 해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사셨죠. 그런 것을 이제 상징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를테면 율법은 형벌의 두려움을 주고 이것을 또 제사 제도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희생 제사를 지르고 또 드리고 또 매해 반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한 해를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됐구나 대속죄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축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럼 이제 1년은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또 1년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기다려야죠.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누구나 자기를 쳐다보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희생제사 제도를 다 한 묶음으로서 자기의 몸으로서 묶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 제도를 종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확보한 거죠. 예수님을 받으시고 대표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모든 죄가 이렇게 받아줬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루가 모세와 같이 있는 반세기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해요. 인간의 행위를 룰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차별하고 구별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다른 나라 족속은 안 됩니다. 꼭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야 돼요.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해만 됩니다. 다른 지파 안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또 일반 남자하고 여자를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여자를 좀 낮은 자리에 뒀어요. 그래서 뭐 숫자도 카운팅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에 대한 규정도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스라엘 랍비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이. 이런 것이 중동 종교의 한 특징 같아요. 아시아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여자들을 얼마나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뭐 가려 먹어야 하는 것도 많고 옷도 구별해서 입어야 된다. 아무거나 입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비롯해서 뭐 여러 종류의 절기가 있어요. 그거 다 지켜야 되고 어기면 형벌을 받아요. 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래서 짐을 지어지는데 이 짐을 아무도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짐을 예수님이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종 되셨고 예수님이 형벌 다 받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율법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말은 안 쓸지 몰라도 율법에 준한, 율법과 뭐 같은 그런 룰과 그런 여러 가지 법칙과 여러 가지 형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게 한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래서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묶여 살던 유치한 미성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영적 성년기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그랬는데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뭐 그럼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시는구나 그런 사람 뭐라 뭐 섹시스트라고 그러죠. 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읽으면 따로 놓고 아들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뭐 남자의 뭐 이렇게 열등하다 하나님을 성차별주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분명하게 남자나 여자나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남자 차별을 했는데 그것을 폐지한 종교는 기독교예요. 당시로서는 이것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도 보면은 제가 로마사를 공부할 때 그런 걸 보고 아 참 비슷하구나 그랬는데 여자를 낳으면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기 전쟁에 나갔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출타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애를 이제 곧 낳는다는 소식을 받아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남아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아들이 이러면 살려주고 딸이 이러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딸이면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현대사회의 남녀평등도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뭐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지 뭐 다른 데서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자녀로 바꾸면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그대로 살려둬야 된다. 세변역에서는 뭐 그냥 자녀로 바꾼 것 같은데 그게 그럴 것이 아니라 속량에는 왜냐하면 남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여기서 아들만 낳을까요? 남녀 차별 해서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로마 문화에서는 도로 종을 양자로 삼고 법적 상속자의 자격을 줬어요. 근데 이방이 되면 친자식과 다름이 없는 그런 법적 아들의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풍습에 비추어서 세상에 초등학문의 그 종로릇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는 아들로 이방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이런 아들의 상속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십자가 피해서 구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세요. 나는 주고 더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양자의 신분과 권리를 주시고 유업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칭의 구원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사실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해 예, 의지해서 그것만 믿으면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 플러스 no more가 아니라 구원 플러스 much more의 하나님이십니다. 속량과 입양의 이 비유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사실 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세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합니다. 양자로 삼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중에 되게 막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자존감이 약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어서 유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힘이 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절인데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세요.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건데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외침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는 말은 이 그쪽 말이지만은 그 우리나라 말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 옛날 번역에는 아바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근데 아빠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친밀한 말인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고 너무나 경외스럽게 여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아마 번역에서 요즘 아빠, 아버지라고 되게 하니까 그런 점은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 확신을 줍니다. 또 기도 생활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빠니까 내 아빠 아버지니까 내가 그 아빠한테 가서 뭐 못할 말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일이 성령일이에요. 이런 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희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이런 깊은 차원의 아빠와의 관계는 구약 성도들은 거의 몰랐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그런 율법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항상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성령이 주어진 이유에 살기 때문에 영적 미성년자였던 구약 성도에 비하면 장성은 어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구약적인 백성, 구약의 백성처럼 섬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율법의 특징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지만 너무 두렵다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상보훈을 하셨을 때 그냥 갈릴리 바다 끝에 있는 한 언덕산에 거기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오셔서 아빠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이 성년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고 성년이 되는 길을 여셨고 또 실제로 성년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꾸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들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사실이 머리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년이 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성년이면서 사실은. 성령이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가 성년이 되는 겁니다. 성년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그 말에 유혹을 바꿔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절기에 묶여 있었을 때 음식규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는 현재도 많은 교인들이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종으로서 살아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성인들입니다. 성인이 됐으면은 율법에서 해방됐거든요. 성령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무는 그런 유치하고 낮은 레벨의 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게 자꾸만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딱 전통도 해오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정리를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묻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속량 플러스 유업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고 계속해서 확신하고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고 또 나아갈 때에 받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유업의 복들이 하나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대속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격이 있다. 우리 양자 입양했어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얼마나 받습니까?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겠죠. 하나님은 무한하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받을 사람이 전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업에 대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율법에서 우리가 졸업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지 않고 해서 자꾸만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쉽거든요. 우리한테.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게 더 쉬워요. 자유로 24시간 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항상 기도하라. 바로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도하라 그랬지. 시간 정해놓고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항상 기도하라면 그 기도 안 하게 되죠. 잘 안 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도 말해요. 헌금하시죠. 헌금, 아, 신약에서 고린도에서 말하잖아요. 뭐 내 능력대로 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발런트리로 하라. 자원해서 하라. 그렇게 하니까 자원해서 한다는 것도 잘 안 되고 우리 사람 좀 이렇게 끌어당겨야 말을 된다면 왜? 미성년이 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조 하라. 10분의 1 딱 내면 쉽죠. 내 수입 얼마 따져가지고 1,000원 벌었으니까 100원 딱 떼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봉투 넣으면 끝나요. 그런 말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10분의 1은 10의 10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참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건 속박이거든 사실은. 속박이 형식이고. 그래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이제는 자유를 준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니까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에 따라서 그것을 숙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딱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시대는 이제 잠정적으로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왜 때가 돼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런 속박으로부터, 그런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초등학문에 속하는 그런 낮은 수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미 이제 하늘 가셔서 승천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